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천사가 어루만지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루만지시고 또 새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삶에 열정적이었고 또 예언적인 말씀을 전함으로 종종 세상에서는 조금 위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첫 번째 관찰은 가장 위대한 사람들도 때때로 기진맥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2주 전이었나요? 11월 8일에 우리 그 개기 월식이 있었죠. 그 밤에 저도 교회 주차장에 가서 우리 집 딸아이하고 같이 지켜보았는데 참 신비로웠습니다. 너무나도 환하고 밝은 달이 지구 그림자에 가려지는데 한 2시간 반 만에 붉은 빛의 블러드 문이 인해되어 버리는 것이죠. 야, 그러면서 저 환한 달도 빛을 잃는구나. 그런데 다시 저녁 한 8시 42분쯤인가요? 달의 왼쪽 면부터 환한 본연의 밝은 달빛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카메라에 담아 보았는데 회복되는 밝은 빛이 그렇게 뚜렷할 수가 없고 블러드 문은 자취를 빠르게 감추는 것이죠. 그래서 1시간 반 만에 다시 환한 밝은 빛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정욕을 가진 사람이다 말하지만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 엘리야는 어떻게 느껴집니까? 철의 예언자 같습니다. 그런데 태양이 일식을 겪고 또 달이 월식을 겪는 것처럼 엘리야도 강한 사람이고 불의 예언자였지만 때때로 기절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셨지 사실 엘리야가 승리한 것은 아니죠. 엘리야는 곧바로 주명 수배자가 됩니다. 이세벨은 정말 뭐라 그럴까요? 절대 왕정 국가의 무지막지한 정말 무자비한 왕비입니다. 아버지도 시돈 왕 엣발, 시아버지도 사마리아의 오므리 왕, 남편은 아합 왕, 아들도 아하시야 왕, 딸 아달랴도 남유다로 정략 결혼 시집 보내가지고 보냈더니 이 아달랴도 수렴 청정을 해버려가지고 다윗의 아들들을 죄다 죽이고 하마터면 예수님의 족보가 끊길 뻔하는 정말 전무후무한 일을 벌였던 황태후가 되죠. 이세벨은 결코 착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북왕국도 또 남왕국도 그 어디에서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광야 남쪽 부엘세바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왕실의 통제를 벗어난 광야 지역으로 태고 쪽 그 숨결이 살아있는 그런 성소의 장소였습니다. 그 위대했던 믿음의 사람들 또 엘리야 같은 사람도 이처럼 깊은 삶의 불안과 또 소진됨에 내몰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욥이 그러했듯이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엘리야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한 대로 문자 그대로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응답하시는데요, 엘리야가 구한 것보다는 더 좋은 것을 주셔서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당신의 종을 엘리야가 구한 대로 응답하지 않고 구한 대로 그의 생명을 취하지 않으시고 그의 생명을 단번에 빼앗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구하게 하시고 또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복됩니까? 과도한 사역에 기절한 엘리야처럼 종종 우리도 보면 열심히 있는 사역자들도 아, 저 소진되었습니다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여러 이유들로 엘리야와 같이 그 죽고자 하는 열망, 욕망 이런 게 들곤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특히 오히려 더 열심 있는 분들이 또 뭐라 그럴까요?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종들 사이에서 어찌 보면 더 흔하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분들이 자신의 사명을 남들보다는 보다 진지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다만 그에게 더 이상 나아갈 용기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너무 외로울 때도 있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에 시달리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더 이상 자기 안에 생명을 위한 자원들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다 그가 외쳤을 때 여러분 그의 불타는 영혼의 흥분은 대단했습니다. 그의 강렬한 심장이 뛰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그의 영혼의 흥분은 정말 엄청났을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갈멜산도 흥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과 바알의 그 싸움이 벌어졌던 이 갈멜산 그 산도 흥분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시내산과 갈멜산은 서로 경쟁관계에 있었다 그러죠. 유대전승에 의하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인 율법의 계시가 계시를 위한 장소라고 이 갈멜산도 스스로 이제 자부하고 있었는데 그 경쟁에서 시내산이 자기를 제치고 이긴 거죠. 그에 대한 보상을 이제 아 내가 엘리야를 통한 이 승리를 통해서 내가 쟁취하게 되는 것이구나 아, 이 흥분에 갈멜산이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황소들도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두 마리의 황소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상기되어 있습니다. 함께 길러진 쌍둥이의 황소 한 쌍이 엘리야와 또 바알의 제사장 이 두 선수들 앞에 끌어다 놓아줬고 어느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또 어느 것은 바알을 위해 드려야 될지 이제 제비뽑기로 결정이 됩니다. 제비는 뽑혀줬고 엘리야가 자기를 위해 선택된 그 황소를 재빨리 데리고 오는데 아주 손쉽게 끌려와요. 그런데 바알을 위해 뽑힌 황소는 이 850명의 바알 제사장들이 끌어와도 모두 달려들어도 한 발자국도 꿈쩍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황소가 울어요. 저기 있는 황소하고 나 우리 둘은 같은 태에서 나와 같은 구유에서 먹었고 그런데 이제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로 정해졌고 그러나 나는 창조주를 경록해 할 도구로 바알을 위해 사용될 처지에 놓였구나. 그런데 그때 엘리야가 그 황소의 귀에다가 뭐라 뭐라 한마디 합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또한 바알 제사장들로 아무런 핑계를 댈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몫을 하게 될 거야. 그러자 이 황소 또한 감사함으로 순종에 끌려갑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사악한 바알 제사장들이 음모를 꾸미지 않았을까요? 자신들의 제단 밑에는 땅굴을 파고 그리고 스파이가 숨어있게 한 다음에 자신들이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 그 밑에서 불을 지르라고 그런 음모를 모의하지 않았을까요? 반면에 엘리야는 친히 그 제단 주변에 참호를 파고 물을 가득 붓고 도저히 불이 붙을 수 없을 정도로 물을 채웁니다. 그리고 사건이 벌어지죠. 온 세상이 침묵하도록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 물을 다 핥아먹고 그리고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임을 온 천하에 공개하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엘리야의 흥분은 대단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또한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하는 그 열정적인 모습이 보이십니까? 불을 구했던 그가 이번에는 물을 구하려고 다시 한번 하늘을 이기고자 올라갑니다. 그는 기도하고 종에게는 일곱 번이나 가서 응답을 보라고 지시합니다. 마침내 작은 구름이 보이고 어둠이 몰려옵니다. 엘리야는 종을 보내 아합 왕에게 비가 올 것이라고 전한 다음에 본인은 정작 허리를 동이고 직접 아합 왕 앞에서 그 전차 앞에서 최선을 다해 내 달리는 것이죠. 그의 심장과 팔다리가 여러분 어떻게 움직였겠습니까? 그죠? 그보다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열정적인 엘리야의 하루의 일과였습니다. 그토록 힘든 하루의 노동, 그토록 가혹한 정신적인 수고, 그토록 놀라운 영적인 훈련으로 인해서 엘리야의 영혼 몸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놀라운 것이 아닐까요? 졸도하거나 기진맥진하는 것은 어쩌면 열정적인 사역자들에게 종종 뒤따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너무 열심이었기 때문에 쇠약해진 경험이 있으셨을 텐데요. 이제 우리가 좀 거꾸로 뒤집어 생각해 봅시다. 그의 실신이 얼마나 적절하게 발생했는지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위태로웠을 때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알의 제사장들을 진멸할 때에도 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오히려 강한 팔다리로 우상 숭배자들을 향해서 돌진하고 완벽하고 강력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또한 얼굴을 두 무릎사리에 넣고 기도할 때에도 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끝났을 때 그가 기절을 하든 말든 뭐 하든 말든 별로 중요하지 않을 때 기절했습니다. 귀한 예배자 여러분, 저는 우리의 기진맥진할 때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최근에 제가 코로나에 걸렸었는데요, 이게 하필 지구 성경 공부 종강, 1년 농사를 이제 종강을 이 종강 때하고 겹쳤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침 주제도 성령에 대해서 주제를 하고 있었고 또 마지막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고 이게 성령론 마지막이 하이라이트인데 이걸 위해서 저도 준비하고 있었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다 날아간 거예요 한순간에. 되돌아보니까 아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이게 왜 그랬을까 막 죄책도 들고 그랬는데, 또 한 주가 또 며칠이 지나고 나면서 오히려 드는 생각은 아 근데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로부터 사랑과 또 연락과 또 관심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소중한 것을 느꼈습니다. 아, 성령의 사랑으로 한몸 되게 하시는 것을 느꼈어요, 오히려. 그럼 뭐 성령론 수업 다 한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진맥진함을 허락하시는 때를 현명하게 맞추신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셨습니까? 마치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동안에는 넓적다리에 주께서 손대지 않죠. 그런데 끝나면 하나님이 그의 넓적다리를 치시는 거예요. 우린 그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활발히 일해야 할 때에는 낙담하게 두지 않으시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에 별 영향력이 없을 때, 치명적인 해를 하나님께 끼치지 않을 때, 그때 허락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사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일이 많으면 오히려 필요한 힘이 있어요. 그런데 막상 이제 쉬는 날에는 오히려 쉴 힘조차 없어요. 아, 거꾸로 보면 어찌 보면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내 자신의 교만을 위해 사용되거나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기력, 활력을 주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처럼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 아마도 그와 같이 위대한 승리를 거둔 다음에 힘이 조금 남았다면 뭐 했을까요? 자신을 위한 승리의 기념비를 세울 욕망이 꿈틀댈 수도 있습니다. 또 엘리야처럼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라면 여러분 그 주변에 달라붙고 싶지 않겠습니까? 가장 먼저 그의 오른팔이 되고 싶을 것입니다. 엘리야를 따르던 수많은 선지 생도들, 엘리야가 가는 곳에서 그 앞에 앉아가지고 뭐라고 말했을까요? 엘리야로 하여금 말하게 하라. 엘리야가 말하게 하라. 우리 중에 누가 그를 가르칠 수 있느냐라고 엘리야를 추앙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알과 전쟁을 마치자 엘리야가 싸울 힘을 빼앗기고 승리를 얻고 나자 이기는 힘이 제거되고 그처럼 하나님의 종은 가서 눕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기절합니다. 이 영적 낙담은 틀림없이 엘리야에게 큰 교훈을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더욱 가르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종종 우리는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 또 위대한 인물들, 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금 영혼의 새로운 신선함과 하나님께로의 복종을 위해서 이렇게 기진맥진한 발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독수리가 눈을 크게 실명하는 것과 또 사자가 쩔뚝거리는 치명상을 입는 것과도 같습니다.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종들도 그분 앞에서는 잠잠하라, 잠잠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시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모든 능력과 또 은혜를 받았지만 육체의 가시가 없을 수 없었어요. 그가 극도로 높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한 형벌과 훈련으로 그를 더욱 유익하게 하기 위한 계획과 목적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조금은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우리보다 지혜로우신 하늘의 아버지의 연단을 기쁘게 복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피조물에는 모두 다 나약한 한계선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막 자랑스러워하기 시작할 때 틀림없이 뭔가가 있습니다. 저는 에스겔을 좋아하고 또 에스겔을 설을 연구했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끝까지 인자라고 부른 것에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왜 불렀지? 인자라고 불렀지? 의아해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에스겔 여러분 우리가 쫓을 수 없는 대단한 예언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위대한 예언자를 한낱 사람의 아들이라 그냥 낮추어 하나님이 마음대로 부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봤을 때에는 그 누구보다도 높이 솟아오를 만큼 탁월한 예언자가 항상 인자라고 불리면서 이는 그가 그냥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아담의 아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과 같이 연약함을 겪으며 그도 주님의 은혜가 막히면 다른 사람들이 빠지는 것과 같은 죄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를 인자라고 부르십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신실한 종들의 기진맥진함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두 번째는 반드시 이들이 놀라운 재충전을 받게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기진맥진할 때 반드시 그들은 비범한 재충전을 받게 됩니다. 엘리야는 종종 놀라운 방식으로 재충전을 받았는데요. 한때는 까마귀가 아침과 저녁으로 고기와 떡을 공급했고 다른 때는 가난한 과부가 먹였고 지금은 천사가 먹입니다. 더욱이 최악의 시기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음식을 먹이십니다. 엘리야가 이 음식을 먹었을 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때까지 이렇게 좋은 음식 어디다 뒀다가 이제 먹이십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한때 그리스 시내에서 먹은 고기는 고작 하루의 힘을 공급했지만 지금 주신 양식은 무려 40 낮을 견디게 합니다. 이건 거의 6주간의 광야를 버틸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초자연적으로 깨어났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과 육체가 모두 곤경에 처했을 때 하늘로부터 어떤 특별한 음식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제게는 잊지 못한 신방이 있습니다. 모 교회에서였는데요. 주일 저녁 예배 때 이제 외부 강사를 초청하고 헌신 예배를 드리는 때였습니다. 저녁 예배가 딱 마치니까 저녁 한 7시쯤 됐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니 오늘 한 교우한테 내가 과일 항상자를 꼭 배달해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꼭 오늘 전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목사님 교구이시던데 목사님께서 잘 전달해 주고 그리고 식사 장소로 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댁을 보니까 교회에서 차로 30분은 가야 되는 거예요. 갔다 오면 한 시간이 훌쩍 넘으니까 배고파 죽겠는데,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빨리 갔다 오라고, 빨리 갔다 오려면 내 차를 이용하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차 키도 직접 내주신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갔어요. 과일을 들고 이제 갔죠. 도착해서 가보니까 진짜 허름한 임대 아파트에 좀 누추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띵동 벨을 누르고 이제 과일을 들고 들어갔어요. 문을 열었더니 목사님 오셨냐고, 누추한데 빨리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앉아가지고는 제 마음에서는 빨리 가야 된다, 빨리 가야 된다, 지금 강사하고 같이 저녁 식사가 예약되어 있다, 배는 고프다, 막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는데, 그래서 기도를 탁 드리고 이제 과일을 드리고 일어서는데 차 드시고 가시라고. 그래서 이제 냉장고 문을 여는데 이렇게 봤더니 이제 거무딕한 어떤 이런 병을 이제 꺼내시는데 거기서 쫄쫄쫄쫄 따르시고 뜨거운 물을 분 다음에 그걸 이제 드시라고 이제 내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를 탁 드리고 마셨는데 간장 마신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또 마셨는데 간장 마신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절반을 마셨는데 간장 마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그러다가 그런데요, 이거 제가 맛을 봤는데 간장 맛 같은데요? 그랬더니 그래요 목사님? 제가 맛을 볼게요. 그러더니 마셨는데 목사님 죄송해요, 간장이에요. 그러더니 제가 냄새를 잘 맡지 못해서, 이 부부가 정신적인 연약함이 좀 있으셨고 그런데도 이 오붓하게 사시는 그런 부부이셨던 거예요. 정신적인 지체도 어려움도 있으셨고 또 후각의 장애도 있으셨던 것이고, 이분이 간장하고 목사님 몸에 좋다고 저장해 놓은 쓴 약하고를 헷갈리신 거예요. 제가 그날의 간장 신방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가지고 목사님 잘 전달했습니다, 목사님 안심하십시오, 잘 전달했습니다, 그리고는 끊고 이미 시간은 한참 지났고 배에서는 꼬르륵하지만 간장으로 배부르고 그래도 허기는 지니까 제 아내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내 좀 배고픈데 식사 좀 준비해 놓으라고, 그리고 갔던, 제가 목회적으로는 잊을 수가 없고 저에게는 이 간장이 천사의 양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너지와 자원이 모두 고갈된 엘리야에게 새 자원들이 다시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그것들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예기치 않게 그리고 설명할 수 없이 주어집니다. 저는 그것을 복음의 돌발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직 내 안에는 교만함, 또 가벼움, 또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숙고했던 어떤 좌절과 회의감, 실족함, 우울함이 있었는데 그때 그런 곳들에 천사가 나타났고 그가 내민 구운 떡과 한 병의 물, 너무나도 단순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임재에 정말 효과적인 징표였습니다. 참으로 여러분이 이 시점에서 무엇이 우리를 살리게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그 따뜻함은 종종 우리를 가장 훌륭하게 치료하는 약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심이 무겁고 이전에 늘상 하던 일이 너무 힘들고 내 영혼도 지쳐서 괴롭고 또 고난의 무게 내게 너무 큰 그때에 예수님께서 돌발적으로 찾아와서 귓가에 속삭이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는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우리가 사실 가장 연약한 상태에 있었을 때, 엘리야처럼 완전히 기진맥진했었을 때, 절망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을 때 가장 풍성한 식사를, 음식을 내미십니다. 추수감사 전용 예배 때도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압송갈 때도 그랬습니다. 지중해 바다에서 유라굴로 강풍을 만났죠. 276명이 14일간 굶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죽기 직전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참 놀라운 것 하나를 제안합니다. 우리 마지막 식사를 하자. 사실 그 배에 탄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보라고, 이방인들 보라고 마지막 식사를 할 때 또 하나 특이한 행동을 하죠. 그 음식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려요. 다 보라고, 보란 듯이 보라고. 우리가 결론을 알아요. 그 마지막 식사를 먹고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 양식은 생명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아마 276명에게는 평생에 잊지 못할 천사의 양식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마침내 호렙산에 도착을 합니다. 광야 남쪽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엘리야가 누웠어요. 그리고 이내 깜깜한 밤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때는 우리의 작음이 느껴질 때입니다. 위를 올려다보고 빛이 어두운 구름 사이로 번쩍일 때 하나님의 위대함과 영광을 바라보며 엘리야가 생각합니다. 나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슬픔은 무엇입니까? 그때 놀라운 생각에 그의 가슴을 채우지 않았습니까? 내 의지하는 이가 피곤하지도 곤비하지도 않으신데 어찌 내가 기진하고 낙망하리요? 내 아래에는 영원하신 당신의 팔이 있나이다. 나 비록 하찮은 존재이나 당신은 강한 분입니다. 나 비록 길을 잃고 혼란스러우나 당신은 지혜로우며 나 비록 의심하고 떠나 당신은 신실하나이다. 저도 이스라엘에 있었을 때 광야에서 그 밤하늘에 수억 개의 별과 은하수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고백이 터지는 것이죠. 그분의 영광이 더 많이 내 눈을 찌를수록 나의 절망이 한없이 줄어드나이다. 위대하신 주님만 견고하신다면 내 한몸 어떻게 되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런 정말 도발적인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시면 그만인 것이죠. 그제서야 나를 사로잡고 있던 뭐 수치심, 뭐 내 명예, 뭐 내 치욕, 뭐 그 밖에 뭐 나를 굉장히 강하게 사로잡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잠시 생각할 가치도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사역과 봉사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순간들을 놓치는 때가 있어요. 엉뚱한 것들이 신경 쓰고, 하나님 아닌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자신이 신경 쓰이고, 내가 부서지고 상하고 무가치한 존재처럼 느껴지고, 또 내가 사랑했던 교회와 하나님을 위하는 일에서 내가 소외되는 것 같고 그랬던 때가 있었다고 기억이 됩니다. 또 다시는 봉사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위로를 열심히 찾으나 얻지 못하고 내 영혼이 속으로 괴로워서 빛이 그 속으로 들어오지 않았던 것들도 기억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쓰러지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떡과 물을 들고 서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내년도 뭐 23년 헤쳐나갈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준비가 된 여러분들이시라면 얼마나 자주 또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셨었나요? 주님께서는 우리 앞에 마치 산타의 선물처럼 돌발적인 선물들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우울한 낙담들을 부수시고 하늘의 촘촘한 영광의 선율들로 교환해 가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적극적으로 역사하셔서 감미로운 선율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제게는 그 간장 신방에서의 그 간장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천사의 양식으로 여러분들을 먹이신다면 사람이 하는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식탁에서 어떤 특별하고 영양가 있고 또 맛있는 음식으로 여러분들을 먹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자비가 올 때는 항상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신선하고 새로운 내년도, 내년에 어떤 위험한 과업으로 다시 움직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간혹 여러분들에게 힘이 남아있지 않을 때가 있다면 엘리야가 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했던 것처럼 로뎀나무가 십자가의 그늘이다, 그 십자가 그늘 아래로 몸을 던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육체가 잠시 기진맥진하더라도 촘촘한 은하수의 별빛을 다시 보게 되고, 그리고 일어나라 명령하시는 음성을 다시 듣게 될 것입니다. 뜨거운 숯불에 군 빵과 한 병의 물을 들고 서 계신 주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하고 그러한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무엇이 간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대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천사의 양식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수고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년을 기대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